배우기를 좋아하시고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흥미로운 생각의 거리를 던져드릴 자료 심층 탐구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엄청난 양의 뉴스와 정보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네, 정말 쏟아지죠.
그래서 이 시간의 목표는 그 복잡한 텍스트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딱 골라내서 여러분이 굳이 시간을 내서 파헤치지 않아도 세상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맞습니다. 파편화된 정보들을 연결해서 그 이면의 맥락을 읽어내는 작업이죠.
네.
오늘 청취자님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저 역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뉴스들 속에 얼마나 거대한 시대적 고민이 숨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제목이 그 2026년 2월 20일 금요일 시사 이슈 요양 이런 문건입니다.
네.
구성이 꽤 독특해요. 영국 경제 매체인 이코노미스트부터 시작해서 국내 YTN, 오마이뉴스 그리고 프랑스 르몬드까지 기사들이 묶여 있는데요.
네, 다양하죠.
재미있는 건 이게 단순한 스크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 스크랩이 아니죠.
겨울방주라는 필명을 쓰는 작성자가 이 기사들 사이사이에 본인의 굉장히 주관적이고 날선 논평을 더해놓았거든요.
맞아요.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 위해 작성자 개인의 뚜렷한 이념적, 정치적 해석이 아주 강하게 결합된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사를 읽는 동시에 누군가의 일기장이나 강렬한 논설문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꼭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나루는 이 문건에는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 현상에 대해서 좌파 그리고 우파의 시각을 오가는 아주 강렬한 정치적, 이념적 주장들이 여과 없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담겨 있죠.
늘 그렇듯 저희 두 사람의 역할은 어떤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절대 지지하거나 대변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네, 이 문서 안에 어떤 주장이 담겨 있는지, 작성자가 왜 이런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맥락을 연결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오늘 저희의 유일한 미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제공된 자료라는 지도를 들고 그 안에 그려진 길과 함정들을 있는 그대로 짚어드리는 가이드일 뿐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문건에 담긴 주제들을 처음 딱 봤을 때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처음에요?
네, 한국의 보수 정당 이야기로 시작하더니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AI 도입을 다루고 마지막에는 바다 건너 프랑스 대학가의 폭력 시위로 끝나거든요.
네,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 같은데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큰 그림 같은 게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겉으로 보기에 이 세 가지 현상이 각기 다른 세계의 일탈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자료가 근본적으로 짚어내고 있는 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요?
네. 바로 과거의 상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갈등이죠.
아, 전환기의 갈등.
정치적 구조가 흔들리고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경제적 압박이 이념의 충돌로 터져나오는 그 위태로운 경계선상의 풍경들을 이 문건이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한국 보수 진영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적 후폭풍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 기사였죠?
맞아요. 문건이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인용하며 시작하는데 외신의 시각이 꽤 매섭습니다. 현재 한국의 보수가 이른바 윤석열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망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죠.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는 윤 어게인과 윤 네버 어게인이라는 두 갈래로 극명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분열을 외부에서 부추기는 세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어떤 분석이었죠?
전환길 혹은 전유관으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온라인 평론가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반중, 반북 메시지 같은 걸 퍼뜨리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균열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외신의 진단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한쪽 진영의 분열이 왜 국가 전체의 문제로 연결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죠.
이코노미스트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실제적인 견제 없이 권력을 독점 누리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민주주의 관점에서 한쪽 날개가 꺾인 채로 비행하는 건 시스템 전체를 볼 때 건강하지 않다는 냉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문권 작성자인 겨울방주의 논평을 보면 단순히 시스템의 불균형을 걱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위가 상당히 높죠.
네, 이 작성자는 현재의 국민의힘을 아예 보수가 아닌 극우 정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 근거로 12.3 내란, 즉 계엄사태 당시에 보여준 의원들의 행보를 꼬집고 있습니다.
12.3 계엄사태가 시민들에게 남긴 심리적 상흔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작성자는 당시 여당 의원들이 계엄을 옹호하거나 체포를 방해하고 심지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들을 열거하거든요.
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동조했던 정당을 어떻게 정상적인 보수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냐는 강한 분노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 불신이 사법부를 향해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더라고요.
재판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네, 지구현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작성자는 대다수의 민주시민들이 이를 오히려 봐주기식 감경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기징역인데도요?
국회 침탈 자체는 내란죄로 인정했지만 그 사태를 치밀하게 준비해온 이전의 정황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는 시각을 전하고 있어요.
법리적 판단과 대중의 정서적 법감정 사이에 얼마나 깊은 고립해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조차 사회적 합의로 수용되지 못할 만큼 불신의 벽이 높아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상처와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문건은 아주 대조적인 장면 하나를 클로즈업합니다.
네.
바로 윤 전 대통령 선고일 다음 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인 행보들인데요. 자료를 보면 이 대통령이 육해군군 신임 소위 558명 앞에서 임관식 축사를 했는데 불과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국민이라는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17번. 이 타이밍과 장소 그리고 단어 선택, 우연은 아니겠죠?
다분히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계엄사태라는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동요했을 집단이 바로 군대잖아요.
그렇죠.
그 군대의 가장 젊은 리더들 앞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불법 계엄의 잔재 청산을 선언한 겁니다. 군의 존재 이유가 권력이 아닌 국민에 있음을 17번이나 반복해서 각인시킨 거죠.
이어진 행보도 참 디테일이 살아있었어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했는데 졸업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아주 환호 속에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 행사는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졸업생들이 이른바 입틀막을 다하며 끌려나갔던 뼈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올해 기초연구 예산을 17% 증액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는 건 과거 정권과의 정치적 차별화를 극대화하고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아주 강력한 차별화죠. 그런데 작성자는 이 거시적인 정치 행보 지위에 아주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일화 하나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어떤 일화였죠?
카이스트 초빙석학 교수인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언급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사례인데요.
아, 네, 기억납니다.
계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인생이 망가져버린 군인들의 비극을 짚어낸 겁니다. 작성자 본인의 지인 회사에도 당시 출동했던 계엄군 출신 직원이 있는데 과거 정권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생생한 증언까지 기반해서 소개하고 있죠.
결국 정치인들의 결정이 평범한 개인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흔을 남기는지 보여주는 거네요. 자, 이렇게 상처받은 시스템을 복구하려는 정치권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주제가 확 바뀌죠.
문권은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일상적인 시스템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인공지능, AI가 도입된 행정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용한 부분이죠. 광주 서구청의 김희강 구청장이 행정 업무에 AI를 도입한 사례인데 이 숫자가 주는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매뉴얼대로라면 2시간이 걸리던 업무를 단 1분 만에 처리하게 됐다고 합니다.
2시간에서 1분으로요?
게다가 야간 당직실 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였는데도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AI가 알아서 척척 답변해 주니까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에서 챗GPT 같은 거 써보시면서 비슷한 속도감을 느껴보셨을 텐데 2시간에서 1분이라는 건 거의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수준 아닙니까?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그토록 엄청난 효율성을 두 눈으로 확인한 김 구청장 그리고 관련 포럼에 참석했던 김민석 총리는 왜 AI 시대의 핵심으로 인본주의적 문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꼽았을까요?
효율성 그 이상을 본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업무가 편해진다, 당직 인원을 줄인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선 어떤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그 고민이 뭔지 짐작이 갑니다. 문건 작성자가 이 부분에서 본인의 솔직한 개인적 경험담을 털어놓는데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본인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AI 관련 민간 자격증까지 따고 매일 기술을 활용하고 있대요. 그런데 정작 글을 쓰거나 기획을 할 때마다 자기 안에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낀다는 겁니다.
기술을 조작하는 매뉴얼은 익혔지만 그 기술에 어떤 방향성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생각의 힘이 비어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맞아요.
AI는 엄청난 속도로 결과를 내놓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의 윤리에 부합하는지, 약자를 소외시키지는 않는지 질문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이니까요.
그래서 이 작성자가 흥미로운 해결책을 찾았더라고요. 최첨단 기술을 다루면서 결핍을 느끼고는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고전을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전을요?
네. 오래된 철학과 역사 속에서 다시 생각하는 힘을 기르겠다는 건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어떤 인문학적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문건이 강조하는 인문학의 본질적 가치라는 것도 결국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면 연대, 역사적 통찰 같은 인문학적 베이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자료는 꿰뚫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결국 그걸 통제하는 인간다움이 단단해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 그 인간 내면의 이성과 합리성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자료의 마지막 주제인 프랑스의 상황이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르몽들 기사를 통해 전해진 프랑스의 소식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정치적 이념 대립이 어떻게 물리적 폭력과 테러 위협으로 번져가는지를 보여주었죠.
극심한 이념 갈등이 나온 비극입니다.
사건을 보면 이렇습니다. 퀸틴 데랑크라는 극우 성향의 활동가가 복면을 쓴 세력에게 구타를 당해 사망합니다. 그런데 슬픔에서 끝난 게 아니라 곧바로 끔찍한 보복으로 이어졌어요.
네, 악순환이죠.
프랑스 불복종, 즉 LFI 소속의 마리 메스미르 의원 등 극좌 세력을 향해서 렌 아이아이 대학교에 살해 위험 문구가 도배되고 폭탄 테러 위협까지 가해진 겁니다.
LFI는 프랑스에서 정부의 긴축 재정이나 친기업 정책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세력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을 그저 극좌와 극우의 싸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작성자도 지적하듯 이 폭력의 기저에는 프랑스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 위기라는 폭약이 깔려 있거든요.
문건을 보면 현재 프랑스는 정부의 긴축 정책과 부유세 폐지 반발로 내각이 두 번이나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경제적 생존권이 위협받을 때 대중의 불안은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분노로 아주 쉽게 치환됩니다. 갈등이 대화로 풀리지 않으니 서로를 악마화하는 이념적 양극화로 옮겨붙어서 결국 폭력 사태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상황을 전하면서 작성자는 한국의 탄핵 정국 당시를 아주 흥미로운 시각으로 대비시킵니다.
네, 비교를 했죠.
한국도 당시에 서부지법 폭동이라던가 극우 유튜버 및 시위대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작성자는 한국 시민들이 그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비폭력, 빛의 혁명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아주 강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프랑스가 물리적 충돌을 겪고 있다면 한국은 비폭력과 수기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는 해석이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갈등을 폭력이 아닌 토론과 반박, 그리고 타협이라는 정반합의 과정으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정리를 해보죠. 정치적 분열로 몸살을 앓는 한국 보수 정치, 2시간짜리 일을 1분 만에 끝내는 AI 기술의 도약,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극단적 이념 대립으로 폭발해버린 프랑스의 비극까지.
네.
결국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에 끊임없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제도가 훌륭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그걸 움직이는 건 우리 인간이니까요. 이렇듯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오늘 논의된 문건의 내용을 뛰어넘는 새로운 화두,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좋죠.
오늘 문건에서는 민주주의가 이상적이지만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했고 AI 시대에는 인간다움이 기술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만약 인간의 이념적 양극화가 프랑스나 한국의 과거 사례처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극단의 폭력으로 치닫는다면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감정과 편견이 배제된 초지능 AI가 가장 공정하고 평화로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완벽한 민주주의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인간다움을 영원히 포기하는 길일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고민 속에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자료 심층탐구가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혹은 지적 갈증 해소에 유익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듬뿍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